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무대에서 외교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나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한이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무대로 외교전을 벌인다는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엔 총회가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24일이 되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계획이고 북한의 외교수장인 리수용이 27일에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유엔 무대 대비입니다.
네.
오는 23일 말씀하신 대로 뉴욕 시간으로 23일입니다. 한반도 시간으로는 24일 그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청와대에 따르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자신의 대북 정책이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의 3대 임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경제사회 개발, 이런 것들을 3대 임무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국제사회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그 테러가 큰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제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청와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에 만나는데요. 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그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를 그 주재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현재 그 지구촌의 최대 현안인 중동의 그 순위파 반군 ISI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슬람 국가의 그 이 집단을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인가? 그 여기에 대한 그 한국의 지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군사적 지원은 아니고 그 인도적 그 이라크에 있는 피난민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밝혔는데요. 아마 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고요. 이어서 그 유엔 기후 정상회의 또 글로벌 교육 구상 이런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외교 수장인 리수용 외무상이 연설을 할 계획인데 이번 연설이 1999년에 백남순 당시 북한 외무상이 연설을 한 이후에 무려 15년 만입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예, 말씀대로 15년 만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연설 자체뿐만 아니라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무대에서 어떤 동선에서 어떤 나라의 관계자들과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사실 일정 자체가 뉴욕의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도착하는 일정 자체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 현지 시간으로 27일, 한반도 시간으로는 28일 연설이 예정돼 있을 뿐인데요. 리수용 외무상은 역시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의 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각국 정상 또는 외무장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기는 일단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그 북한으로서는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 한국과 계속 대화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또 대화에도 적극 나설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다시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끝났지만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이것이 북침전쟁연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또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 무대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유엔 주재 자성남 대사의 서한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런 그 북한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그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까지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바로 이런 마당에 이수영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이런 사안들을 조목조목 북한 측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울러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을 또 주장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다들 알다시피 유엔 총회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나 외부 장관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다양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펴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어떤 외교전을 시도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관심은 많은데 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수용 외무상의 그 일정 자체가 지금 뭐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국 정상이나 외무장관들이 보면 전 세계 그 여러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요. 유엔 총회가 한번 열리면은 그 연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 양자 또는 다자간 그 회의와 접촉을 하는 것이 그 국제 외교가의 그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무부는 이미 그 이수용 외무상이 오는 건 알고 있지만 뭐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남북한에 어떤 뭐 조부가 있을 그런 뭐 본인이나 그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하고는 지금 뭐 납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만나려면은 그 외무장관끼리 만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그 관측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저 며칠간 뉴욕에 머문다 이렇게 가정해 볼 적에 북한하고 그 외교 관계가 있는 동남아 국가나 또는 그 중동 국가 그 정상이나 외무장관들을 좀 접촉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미국 국무부가 그 이수용 외무상과의 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There are no plans for U.S. officials to meet with these officials.
네, 이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 10일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는 핵은 물론이고 미국인 3명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북한 외무상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일단 그 말씀대로 국무부는 리수용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그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유출을 해보면 미국의 관리들이 8월 중순에 평양에서 현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접촉에서 별로 상황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들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네.
또다시 만나가지고 조율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 리수용 외무상이 그 뉴욕에 도착해서 미국 측과의 그 접촉을 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에 어떤 수준에서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잠깐 그 화제를 바꿔서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황준국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지난 9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그 육자회담 그 대표죠. 그 황준국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하고 미국의 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 9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그 미 워싱턴의 그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9일 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가량 만났습니다.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머리아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의 그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황 본부장이 이번 방미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밀접한 공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자회담 재개 문제도 여기에서 논의가 됐을까요?
예, 사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난 모임이니까 네. 육자회담 재개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었지 않으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네.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육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의 기본 입장은 육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 아무런 언질이 없고 또 입장 변화의 그 시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육자회담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육자회담 소속 대표들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 케네스 배시를 포함해서 미국인 3명 그 억류 사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을까요?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끝난 다음에 그 포괄적으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 핵 문제를 논의했겠지만 그 미국인 3명 억류 문제가 그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했다 볼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마 그 미국이 그 이 3명 그 억류를 그 억류된 미국인을 그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고위급 인사나 어떤 새로운 대북 특사를 보내는데 이 문제를 한국과 그 사전 설명하고 협의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그 미국 무브의 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한 재판 날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사전에 이렇게 재판 날짜를 공개한 건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뭐 배경이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대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초 그리고 또 9월 초 이렇게 두 차례 최근에 그 이 억류 중인 미국인들과 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그 허용하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석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들을 육성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렇게 재판 날짜를 사전에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판 날짜가 이제 14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뭔가 그 고위급 특사를 보내든 뭐든 해서 이 사람들의 석방을 위한 뭐 교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과거와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하루빨리 풀어달라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은 그 밀러 씨는 물론이고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파월 씨와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케네스 씨를 특별 사면에 조속히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 미국인들 억류 그 상황을 보면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그 다른 그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거의 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들로 보이는데 밀러 씨는 이번에 어떤 경위로 억류가 됐습니까?
예, 그 밀러 씨는 지난 4월에 그 북한에 억류됐는데요.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관광증을 찢고 또 북한에 망명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법질서를 위반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해서 그 억류됐다. 이게 북한 당국이 발표한 이유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유엔 총회와 남북한의 외교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네. 아, it's very, I'm very glad to see you.
이게 초청해줘서 유럽 동맹 중심지인 방문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럽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런 말이었는데요. 방금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 강 비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까?
예, 그 지난 10일이죠. 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이 엘마 보코 외교위원장인데요. 이 강 비서의 그 육성 녹음은 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가 아, 면담 이후에 동영상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린 건데요. 이 보코 위원장은 아, 그 강석주 비서하고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관심사들을 좀 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유럽 의회 측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그 보코 위원장은 강 비서에게 이 북한 정부가 미래에 핵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보다 명확한 결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네.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례적인 인권 대화를 재개하자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강석주 비서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석주 비서가 그 북한에 출발해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이 그 독일인데요.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한국 기자 몇 명을 그 만났습니다. 그 KBS를 포함한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뭐 할 말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석주 비서가 그 차에 타고 있다가 잠시 나와서 그 얘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강석주 비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남북 간에는 이미 그 합의서가 있다. 그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있고 그 뒤로 또 김정일 위원장과 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걸 잘 지키면 모든 것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잘 풀린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강석주 비서를 대하는 그 관계자들이 예, 좀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정중하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하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그 유럽의 그 분위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유럽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석주 비서의 유럽 순방에 앞서서 현지의 인권 단체들이 다양한 그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요, 그 이번 강석주 비서의 유럽 방문을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북한의 외교적 공세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대응해야 된다. 북한 정권을 달랜다거나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교적인 합법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그 또 다른 어떤 그 기구들은요. 유럽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확 확대해서는 안 된다. 확대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서너 개의 유럽 지역의 그 인권 단체들이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강 비서를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주문을 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 외교 관련 소식을 알아보죠. 지난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66주년인 99절이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일면이 아닌 3면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이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그 보도 분석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북한 그 노동당 기관지죠. 그 노동신문이 북한 그 정권 수립인 99절을 맞아서 중국의 당과 국가 영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왔다며 그 축하 인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축전 기사는 일면이 아닌 그 3면 상단 오른쪽에 배치됐고요. 또 김정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보낸 생일 축전 소식에도 조그맣게 그보다 작게 그 취급이 됐는데요. 과거에 그 시진핑 또는 그 앞에 그 중국 최고 지도자가 보낸 축전은 항상 일면 상단에 크게 처리된 것에 비하면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것이 그 소원해진 그 북중 관계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축전에서 이른바 이 16자 방침이란 것을 생략했다고 해서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16자 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16자 방침이라는 게 그 장점인 국가주석이죠. 2001년에 그 평양을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991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 10여 년 만에 네. 북한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한중 수교로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소원해지고 악화됐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때 그 장쩌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 16자 방침 그러니까 앞으로의 북중 관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6자 방침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16글자이기 때문에 16자 방침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선린 우호, 협조 강화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중국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이 북한에 보내는 축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언급돼 있었고 지난 2007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이 문구를 적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16자 방침이라는 것이 생략됐다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일면이 아닌 3면의 축전을 실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소원해진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북한을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국가 관계로 보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일각에서는 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또 옳지 않다. 뭐 그런 또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있는 것만은 뭐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핵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중국이 그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요. 또 올 7월에는 그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평양이 아닌 서울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평양이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상당히 격노했을 것이다. 이런 그 반응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 북한의 그 국방위원회는 일부 줍대 없는 나라가 맹종을 해서 박근혜를 껴안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을 간접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흥미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을 북한은 노동신문 일면 머리기사로 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양인데 이것을 북한이 중국은 멀리하고 러시아와 가까이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말씀하신 것 중에 러시아와 가까이 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을 멀리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최근의 움직임이 실제로 이 소원해진 관계를 좀 엿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 중국의 오랜 그 혈맹관계, 동맹관계라는 네. 것이 이렇게 핵 문제, 그 전임 핵은 사실 시진핑 주석에서 그 발생한 사안은 아니고요.
네네.
접근을 좀 달리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멀리하려는 의도인지는 분명치 않고요. 그러나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그 맥락에서 루블화로 무역 거래를 결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최근에는 북한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기업인들에게 이 장기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네.
일회용 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수 비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그 경협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중국 측에 너무 치우친 그런 그 일방적으로 치우친 그런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북한은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도 최근에 들어서 이 강석주 비서의 유럽 순방이라든지 또 15년 만에 리수영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적으로도 그 지평을 좀 넓히면서 관계를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여러분께서는 B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일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한 1차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누가 한 것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북한과 일본 간의 그 합의 지난 5월 말에 합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였죠.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 송일호 대사가 지난 10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송일호 대사는 이 인터뷰에서요, 그 1차 조사 결과는 지금이라도 일본 측에 통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모든 사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좀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그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그 성의 있게 재조사를 진행하고 정직하게 모든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교도통신은 그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의 귀구로 연결되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통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가능성인지 여부가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납치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으면 그냥 일본에 통보하면 될 텐데 통보를 하지 않고 좀 뜸을 들이는 겁니까? 그렇다면 또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송일호 대사 앞서 말씀드린 송일호 대사의 그 교도통신 인터뷰 발언에서 그 단서를 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일호 대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맞춰서 일본이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만경봉호, 일본 입항이 금지된 건데요.
네네.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제해달라라는 네. 요구를 북한은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의 최근 보도에 보면은 일본과 북한이 최근에도 비밀 접촉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북한 측은 망경봉호 입항 허용뿐만 아니라 쌀 지원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1차 조사 통보 시점에 맞춰서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 해제라든지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은 얻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 시점을 놓고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언론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새로운 납치 문제 담당상이 이 납치된 일본인을 모두 데려와야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북한의 납치범도 일본에 인도를 해야만 이 납치 문제가 다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이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양국 관계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양국이 서로 제재를 먼저 해라 아니면 그 조사 보고서를 먼저 공개해라 이런 일종의 교착 상태 또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북한이나 일본 즉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어떤 그 합의 시간표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뭐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어떤 물꼬를 터서 돌파구를 여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그 역시 그 평양과 도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요. 그 이 북일 관계 앞으로의 그 전망할 때 있어서 핵심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로서는 이 납치 피해자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정황이라든지 정보가 북한 측에 의해서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그 정보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귀국 으로 연결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일본 측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기류가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양국 관계의 앞으로의 그 전도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일찌감치 일본 언론들이 전망했던 대로 아베 신조 총리의 평양 방문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아주 관심을 모았던 것이 평양에 있는 그 외교 공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시도입니다. 북한 정부가 평양 내 외국 대사관에 대해서 와이파이, 즉 무선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와이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와이파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전파를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대부분의 그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 길거리를 가다가 그 스타벅스 같은 어떤 다방 이런 데 가서 그 자신들의 그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기나 조그만 그 컴퓨터를 펴놓으면요. 바로 이 저 무선 통신이 돼서 간단한 사무, 이메일을 보거나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 간단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 통신망이 바로 그 와이파이입니다.
네, 그 주변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은 지난 8일 평양에 있는 외교 공관과 구호 단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모든 종류의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는 그 북한이 그 외교 공관들이나 아니면은 국제 구호 기구들에 보낸 공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공문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설치된 무선 통신망 신호가 이 공간의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네.
밝힌 거거든요. 이 얘기는 말하자면 이 공간 주변에서도 그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무선 통신망의 출력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네. 그것을 통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의 얘기로는 안보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 평양에 주재하는 브라질 대사관의 대사는 저희 부여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북한은 그 정보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주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전파되고 또 옮겨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외교 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그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사관 같은 외교 공간은 일종의 그 치외법권 지역,
네.
즉 그 나라의 그 법률이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종의 외교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재국 외교 공간이 뭐 그 나라 법률을 마구 어긴다거나 또 이런 특권을 가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그 주재 그 대사관들은 그 나라의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교관들이 외교 특권이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은 따른다 이런 건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요. 대사관들이 상당히 지금 그 약간 난처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무대로 외교전을 벌일 전망이라는 소식, 강석주 노동당 비서의 유럽 순방 소식,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